여러분 건물 하나도 잘 지으려면 일단 땅이 정말 튼튼하고 또 기초 프레임을 잘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 올라야만 더 높이 또 튼튼한 건물을 지을 것이에요. 운동선수만 해도 열심히 훈련을 해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또 기본을 잘 다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기본, 제일 중요한 기초 같은 모습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알듯이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아버지, 아들, 성령 분명히 three person인데 몇 분이냐 했을 때 한 분이라 할 만큼 완전한 일체와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관계적이고 하나이신 하나님이셨듯이 그분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행복해지려면 올바른 관계를 잘 맺는 태도와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당연히 첫 번째 올바른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걷고 다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더 넓게는 온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땅 위에 그분이 소유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 안에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취직해도 그 회사의 원주인이신 회장과 사장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직장을 다니는 내내 불편할 것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사장과 회장과는 다르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무 너그러우셔서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와 빛을 줄 만큼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같이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기지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땅에 하나님이 소유 안에 살아가면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해서 우리가 큰 불편을 느끼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죠. 죽어서 그때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힘든 상황인데 그때 목격하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한번 죽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내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세요. The source of love,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과 관계 맺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데 다 관계적인 것이잖아요. 그게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튼튼해야 우리의 삶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는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당연히 내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벅차고 어려운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웃이라는 것은 그저 평소에 잘 지내고 늘 가까이 관계 맺는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성격 좋고 두루두루 잘 사귀고 커피 마시거나 식사하면 내가 낼게 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성격이 좋은 것하고 사랑이 많은 것하고 다른 차원이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쩌다 만나는 가끔 만나는 그냥 사이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늘 만나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는 가족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형제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 안에서 정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저 멀지 다른 디파트먼트의 사람이 아니라 가끔 만나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사이 말고 늘 같이 일을 하는 헐 관계 맺는 같이 일하는 그 사람 속에서 캠퍼스에서도 가끔 만나는 사람 말고 늘 같이 일하고 그룹까지 했던 같이 늘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떻게 예쁘고 잘생기고 해서 그냥 만나는 관계 말고 항상 늘 모이는 셀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이 사람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성실한지 성실 안 하는지 너무 잘 보이는 사역팀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힘겹고 어려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 주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 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관계는 멀어서도 별로 큰 느낌을 갖지 못하지만 죽은 이후에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만 사랑과 관계는 날마다 피부로 와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반이 있다면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마치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사건과 함께 비유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갈릴리 사람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 빌라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지 이 사람들 독립군인지 로마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의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학살해요. 피비린 났고 그 피가 그들이 바치는 희생제물과 섞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은 특별히 뭔가 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그렇지 않다.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하지 않는 저 갈릴리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다고 생각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사고 하나가 있었는데 성전에 필요한 물을 모아놓은 연못이고 우물인 실로암 목가에 옆에 있는 큰 탑이 보수공사다 그랬는지 노후돼서 그런지 뭐죠. 그게 언데 무너져서 그 밑에 18명이 깔려 죽게 되었어요. 아니 성전 옆에서 성전을 돕는 그 물을 돕는 그 탑이 무너져 깔려 죽다니 그 사람들은 일반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역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돌더미 탑에 치여서 죽은 그 사람과 같은 인생이 될 거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본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전에서 학살당하듯이 돌덩이 눌려서 죽는 사람같이 그 인생이 지옥같고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결국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원래 오리지널하게 계획하셨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듯이 이어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장이었어요. 포도원 짓는 게 일상적인 것인데 이 주인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그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포도야 늘 먹는 것이지만 무화과 나무도 하나 먹어볼까? 이 땅에 한번 심어볼까? 이런 마음을 한 그루를 심은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이었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포도원 지기에게 싹 잘라버려, 찍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1년 동안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주변을 긁어서 고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진 거름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다고. 그러면 그 거름을 쏙쏙 빨아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혹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래도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열매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회개를 말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나서 나타날 모습 변화에 대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변화된 돌이킨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삶의 모습을 열매에 비유했을 텐데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오늘 비유에서는 설명했죠? 그 포도주가 그 나무 주변에 가득 거름을 둘러싸서 그 거름의 도움을 입어서 그가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 회개에 걸맞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다름 아닌 그 보도원 지기의 수고와 공로로 이루어지듯이 바로 마치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진 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예수께서 가져온 축복이구나. 어려운 삶 같이 보여주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가져온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돌아보면 관계 어렵고 지난 삶을 돌아봐도 나의 관계 계속 어렵게 하는 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하는 관계, 품어내는 관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다 품어내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사랑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인간관계가 벅차게 느낄 때마다 내가 의지를 다지고 결심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막는 가장 주범이 뭐냐면 자책하고 죄책감이 시달리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다고 늘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의욕을 꺾게 만드는 자책과 자존감을 완전히 내 삶 안에 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게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끊어내는 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하고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드리지만 내가 완전히 회복하고 세워지기까지는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내 안에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의욕이 꺾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너희 형제가 잘못하면 이런 것이 일곱 번이라 용서하라 그랬어. 이런 것이 일곱 번이 뭡니까? 70 곱하기 7이면 490번이잖아요.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죄에 일어서는 것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받아주고 용서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인간관계를 품어내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도록 수 없는 용서와 품어줌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조금 죄지었다고 조금 부족하다 해서 다운되고 자책하고 푹 까져버린 채로 기도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열정으로 예배하는 찬양할 열정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채로 다시 나아가면 적시로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올바르다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찾으면 수없이 반복하고 너무 깊은 죄, 너무 오래된 상처일지라도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마침내 깊이 있고 걸음 주시는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찾으면 해결책이 나오지만 넘어져도 또 찾으면 계속 세워지는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운되어서 의욕을 잃고 손 놓고 의욕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삶에 너무 버겁고 삶이 너무 힘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퍼펙트 바이블을 줄 테니까 네 힘으로 지켜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라는 인격인 예수께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께 가는 것이지 경전 붙들고 혼자 지키는 이슬람교나 불교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바르게 살아가서 도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라는 인격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찾는 사람이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는 도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도덕도 윤리도 바른 삶도 비로소 그분이 걸음을 주셔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멈추고 지체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배우게 하겠다,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온전케 하겠다는 거죠. 예수께 가면 예수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뭐죠? 490분 용서하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해하는 공감하는 품어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수없이 넘어져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내게 오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를 가르치고 기르고 양육해서 반드시 온전한 원래 오리지널 계획했던 인간의 모습으로 너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물을 얻게 하겠다. 너의 삶을 평강을 주고 행복을 가져오는 인생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일은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따르면 그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찾는 사람이고 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내가 따랐던 내가 찾았던 내가 가까이 갔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힘입은 내가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너의 몸을 여러분 몸 전체를 여러분 삶 송두리째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지로 바르게 살아가는 깨끗하게 살려 노력하는 타 종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고 하나님께 제물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해서 변화를 받는다. 이 영어를 이것을 영어로 보면 be transformed예요. be transformed 수동형이잖아요. transformed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고 주님은 transformed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회개라는 건 자체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잘못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원래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과 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그 전제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네 탓이야, 네가 잘못이야고 말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내 삶 안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바라보고 그것을 돌이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들이 다 같지만 상방관이 잘못이 있고 사실은 상대가 훨씬 더 잘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보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에서 돌이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하여야만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하지 않고 즉 나의 잘못과 숨겨진 죄악을 보지 아니하고 상대의 부족과 허물들을 먼저 탓하는 그것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가 돌이키고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를 바라보고 깨닫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되게 깊이 있고 되게 광범위해요. 그러나 되게 교묘해서 여간에서는 우리가 잘 인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기를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았고 그 티를 빼겠다는 거예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것을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너의 티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티를 보고 빼주겠다는 너는 사실은 네 눈 속에 돌보가 있다고 말해서 돌보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티와 비교할 수 없는 기둥인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은 티를 빼주겠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냐? 본인은 자기 안에 돌보가 있다는 것을 정작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지적할 만큼 고칠 만한 걸 하지만 그러나 죄는 드러나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떠나서 교묘하게 깊이 내적인 것이어서 돌보처럼 훨씬 더 큰 것이다. 죄는 그렇게 쉽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회개는 그래서 그냥 드러나게 잘못했기 때문에 뉘우친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안 한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교묘하게 내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돌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더더욱이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좌우에 날선 것 같고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그 말씀 빛이 비춰질 때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인식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이렇게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비로소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더 깊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속에 돌보를 보게 되고 그것을 빼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어제 본문 어떠한 그 어머니의 그 간정 실린 것을 우리 장년부 큐티인의 간정이 실린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고백 속에 오늘 지금 말한 회개가 뭔지 전혀 본인이 회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고통받는다고 관계 안에 했는데 정작 자기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어머니의 고백이 있었어요. 회개는 이런 것이구나. 회개는 주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분명히 들보가 있는데 그걸 빼지 않음으로 계속 관계에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 있구나라는 것을 간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느끼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다가 10년 된 뒤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6학년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갈수록 사고뭉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을 하고 친구와 싸우다가 막막이 찢어지기도 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팔이 굴절되는 등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녀 고난을 처음 겪을 때 교회 공동체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건 앞에서 저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게 수치를 준 아이에게 욕을 하고 조롱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심판자처럼 네가 틀렸다를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거절감과 상처로 방에서 자기 뺨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아이가 옳은 말만 하는 저 때문에 숨막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잠든 아이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외롭게 보냈을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없이 저와 10년간 단둘이 보내야 했던 시간, 재혼 가정에 적응하며 눈치를 봐야 했던 시간, 새 아빠와 엄마의 싸움을 지켜보며 가정이 또 깨질까 봐 불안했을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를 내 것인 양 함부로 대한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후 아이는 청소년부 선생님의 신방과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는 안 해도 친구를 전도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경계를 못 지키고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으로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영원히 주 앞에 세워지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고 하나도 상황이 바뀐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야단칠 만한, 오히려 부모가 고통만 당하는구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보다 더 한 나쁜 죄악이 엄마인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했던, 자기 안에 들불을 뺐더니 아이에게 있었던 것은 티와 같았어, 그 아이가 변화된 모습에 대한 감정은 너무나 10대 아이를 가진 저 부모 입장에서 너무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네가 잘못했어, 나는 옳았어, 나는 피해자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날카로운 주의 말씀 앞에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털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이 어머니처럼 회개하고 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정도가,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치게 했을 때, 날카로운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발견되어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 터닝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으니까. 수많은 관계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 앞에 머무시고 주의 말씀에 빛 앞에 계속 사실을 노출해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걸음을 주시듯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완전히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듯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 앞에 나가면 주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삶 안에 위로하시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찾기로 결정한 여러분 삶 안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놀라운 위로하심, 또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